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다가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등불을 한 예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등불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말씀합니다. 등불은 켜서 반드시 등경 위에 둔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혹시 등불이 이렇게 꺼져 있을 경우라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둘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움이라든지 말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켜져 있는 등불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움이니 말이니 하는 곳은 다 감추어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도 환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3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바로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볼 수 있듯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둠으로 해서 어두움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눈이 우리 몸에 있어서는 바로 그처럼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 그런 구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그리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몸으로 하여금 그 본발을 토대로 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그 몸이 맡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눈이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마치 온 몸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이어지는 말씀은 눈이 성할 때와 그 눈이 나쁠 때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참고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매우 단순하게 good과 bad로 이렇게 그런 단어들을 써서 대조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건강하다, 건강치 못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우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건강할 경우엔 우리의 온몸이 밝아질 것이고 건강치 못할 경우 우리의 온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성경에 이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줄을 따라 표시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혹 그 주 표시가 되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순전하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순전하다라는 이 말은 갈리지 않는 것, 나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갈리지 않는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온전하게 하나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피곤에 지쳐 있거나 또 몸이 많이 아플 때에는 제일 먼저 눈의 이상이 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하나로 보이지 않고 두 개, 세 개 겹쳐서 여러 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잔상이 겹쳐서 여러 개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이를테면 눈이 건강치 못하다, 심신이 건강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아듣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몸의 기능 정도를 말씀하고자 함은 역시 아닙니다. 이것을 비유 삼아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그러므로로 연결되고 있는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제까지의 그 다소 좀 쉬워 보이고 또 당연해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가올 때는 그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점검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결국 눈이 성하면 온몸이 빛으로 환함으로 가득 차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둠으로 가득 찬다라는 것인데, 여기서의 이 눈은 물론 육적인 시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각입니다. 육적으로는 나쁜 눈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인 눈은 밝은 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볼 줄 알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그 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이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반면에 아무리 육적으로 좋은 눈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두운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을 살 때 그것을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빛을 잃어버린 밤이라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한 왕조의 왕조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초대 왕은 언제나 단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영광을 사울이 차지한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그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목되고 또 선택을 받았을 때 행구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하기도 했고 순수하기도 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 권력의 중심에 서자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된 왕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드러내는 일보다 오히려 더 권력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가 우리 사무엘상 28장 내용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대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제 그 사울이 결국은 영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블레셋의 규모에 사울은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엔돌에 있는 그 귀신을 부른다고 하는 이를테면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그 귀신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혼을 다시 이 땅으로 끌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불러서 올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그런 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자 무당에게 가서 졸라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의 영으로 이 위장한 거짓 영의 그런 저주에 의해서 파멸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기록하는 이 사울이 결국 그와 같은 참 어리석은 지경에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 그 여자 무당을 찾아갈 때의 상황을 그 28장 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대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 물리적인 시간이 밤이었다, 어두움에 있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다가 정말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맞았던 그 과정은 이미 그가 이토록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이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과 그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실제로 본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창조에서부터 이 땅에 살았던 정말 수많은 수백억, 수천억에 이르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많은 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그 숫자도 사실은 극소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열두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배신하는 길을 그가 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 갈 때 그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안타까움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아셨고 그 가롯 유다를 향해서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이미 주님을 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실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니죠 그 말을 했던 자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런 애정이 담긴 말과 또 당신 자신을 떼어주는 그런 그 성찬 그 예식 그 속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그 욕망대로 주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갈 때에 그 요한복음 13장 30절이 그 한 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때 성경이 밤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것 역시도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의 영혼이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울 왕과 또 가롯 유다 두 사람 모두 결국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멋진 인생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그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 서야 될 그 이스라엘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온몸을 밝히는 그런 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눈이 멀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들어야 되는 주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등불의 사명은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등불이 있는데도 그 밝혀주는 빛이 어두우면 그것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바꿀 수밖에 없게 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도 주어진 빛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주어진 빛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주어지지 않는 교회에만 허락된 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에게만 주어진 빛이 있습니다. 빛의 역할 감당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밝히라고 세상 사람들의 그 눈노릇을 하라고 그렇게 알게 하신 것, 주신 것, 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의와 거룩과 생명에 속한 그런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화려하냐, 성도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것 아닙니다. 신자 개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삶,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삶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요 빛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가롯 유다와는 달리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에 있고 진리로 자신을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두움조차도 오히려 더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아브라함은 그 캄캄한 그 어두운 밤에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두움 속에서 별을 보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던 그 로마로 향하던 그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14일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전부 다 바다로 던졌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고 좌절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감격적이고 정말 그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눌려있고 때로는 어떤 일에 의해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짙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바르게 나누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칠흑 같은 바다 속에서 배가 항해한다 할지라도 그 배를 그 밝혀주는 그 바다 속에서 등대가 있다면, 등대에 의한 빛이 있다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오히려 그 어둠조차도 등대의 불빛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영어로 표현하면 램프입니다. 등불입니다. 비추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이 시대를 비추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인생이 무엇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오직 교회에는 교회에만 주어진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신자의 삶으로만 증거가 되는 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생명 얻게 되고 주의 은혜로 내가 복된 자가 되며 주의 은혜로 내가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런 은혜를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공주의만을 표방하고 방법론 쫓고 신자들 모두가 다 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만 외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디서도 소개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빛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신자가 빛을 잃게 될 때에는 세상은 그저 어두움의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될 때 비로소 세상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고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그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설 때만 우리의 행하는 바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복된 부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의와 진리와 생명과 그 은혜의 빛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통하여 증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또 이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등대의 역할, 그 등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에게 이 또 구정 또 설이 있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해에 마음 먹었던 것 금방 흐트러져도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빛된 역할 잘 감당하리라. 세상식의 얘기가 아니고 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그거 그렇지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권면할 때 무엇으로 권면하는가, 빛의 자리를 잘 드러내고 증거해서 정말 은혜를 끼치는 주의 은혜를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빛의 역할, 이 교회가 감당하는 일에는 여러분 모두의 몫이 필요한 줄 기억하시는 이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깨우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빛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등불을 가진 자에게는 밤에 어두움이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문제는 등불의 그 빛을 잃어갈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참빛을 드러내 어두움을 밝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성하도록 지켜주시고 참진리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그 뜻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쫓는 그 기쁨, 그 자랑, 그 감격 있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는 주의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